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언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이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우리 교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Enduring love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기다리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7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 전체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에 나오는 심오하고 독창적인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스라는 곳,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매우 애매한 땅이 배경입니다. 주인공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익명의 저자는 고대 역사의 명확한 시대의 이야기를 설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도적인 듯합니다. 그것은 저자가 우리가 역사적 질문에 주의를 빼앗기는 것보다 욥의 이야기와 그의 고통의 경험에 의해 제기된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욥기는 디자인상 매우 명확한 문학적인 책입니다. 짧은 프롤로그와 에플로그로 열고 닫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중심은 욥과 친구라고 불리는 네 명의 파트너 사이의 대화를 나타내는 집약된 히브리 시문학입니다. 대화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일련의 시적 발언으로 마무리됩니다. 프롤로그는 우리에게 욥을 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흠없고 올곧은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신하들과 의전회의를 주재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설명하는 매우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존재 중에는 사탄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고소자 또는 기소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법정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이요. 하나님은 욥을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고소인 사탄은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하나님의 정책에 도전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고통을 겪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실제로 얼마나 의로운지 알게 될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동의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동의했지? 그리고 우리는 욥기서가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나? 그러나 욥기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욥기서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프롤로그는 욥기서가 던지고 싶은 실제 질문을 설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설정,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우주를 경영하신다는 설정입니다. 욥기서는 이 설정에 대한 질문들이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욥기서 끝까지 읽어야 나옵니다. 욥이 겪는 고난의 궁극적 이유는 결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는 아내에 의해 책망을 받는 고통스럽고 당황하는 욥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때 지혜와 조언을 주려 하는 세 친구가 욥에게 접근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름들이 히브리어가 아닌 것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고대 근동 신들에 대한 인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대표 사상가들쯤 됩니다. 욥기서는 욥이 먼저 말을 하고 세 친구가 응답합니다. 다시 욥이 친구에게 응답하고 욥의 응답에 세 친구가 또 응답하고 이렇게 세 번 반복하는 지혜문학 형식입니다. 전체 토론은 세 가지 질문에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신가? 둘째, 하나님은 엄격한 공의의 원칙에 따라 우주를 경영하시는가? 셋째, 그렇다면 욥의 고통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 사이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생각이 비슷합니다. 당신이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악하고 멍청하고 범죄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 하나님은 당신을 처벌할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Retribution Theology입니다. 욥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욥은 어렵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비난까지 하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경영하시지 않으셔. 반면에 세 친구들은 다르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공의에 따라 세상을 경영하시는 게 맞아. 그러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욥이 분명 나쁜 짓을 했음이 분명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처럼 징계를 받는 거야. 친구들은 욥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확신합니다. 가능한 죄를 억지로 엮어대기까지 합니다. 욥은 이에 항의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결국 두 손을 들어버립니다. 친구들에게 진저리가 날 정도로 물려서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욥은 사건을 하나님에게 직접 가져갑니다. 이 부분에서 욥은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고통과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욥은 분노를 일부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괴롭히는 자예요. 한때 욥은 하나님이 분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욥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욥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시다 라는 소망과 믿음을 원하기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그의 감정기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백에 대한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욥의 또 다른 친구가 욥은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야 라고 지적질합니다. 이제 갑자기 회오리 바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에게 개인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욥의 비난에 대한 응답이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욥에게 보여주고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내가 지구를 설계하거나 별자리를 배치할 때 욥 너가 곁에 있었니? 너는 해 뜨는 것을 명령하거나 날씨를 통제한 적이 있니? 욥이 상상조차 못한 질문들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세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요점은 무엇일까요? 욥과 그 친구들의 가정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공의로 세상을 경영한다면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욥과 친구들이 설정해 놓은 가정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대한 마땅한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고대 근동 지역의 지혜자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충분히 폭넓은 관점을 갖고 있다고 자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들보다 훨씬 더 깊은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들의 가정을 해체해버립니다. 내가 창조한 우주는 광대하고 복잡한 공간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세부사항을 내가 두 눈 뜨고 주시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반면에 욥은 인생 경험의 조그마한 지평만 가지고 결론을 내릴 뿐입니다. 욥의 세계관은 매우 제한적이죠. 욥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한히 더 큰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거창하게 비난할 입장이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욥이 단 하루라도 세상을 세밀하게 경영해 보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엄격한 공의의 원리에 기초한 경영. 욥과 그의 친구들의 가정은 엄격한 응보신앙으로 매 순간 모든 사람, 모든 악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원리. 세상에서 정의를, 공의를 수행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욥과 친구들 생각처럼 결코 흑백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괴물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마와 아그에 대한 시적 묘사라고 하지요. Behemoth and Leviathan.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존재하는 무질서와 위험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고대 근동에 잘 알려진 신화적 짐승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사악하지 않습니다. 본문 욥의 발언을 빌려 쓴다면 7장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은 괴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괴물들이 안전한 것도 아니죠. 요즘은 하나님의 세계는 놀랍고 훌륭하지만 완벽하거나 항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 기이한 두 짐승과 마찬가지로 거칠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통에 대한 큰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세상에는 왜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이 지진이나 야생동물이나 다른 인간으로부터 기인하든 아니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인간은 극도로 복잡하고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상은 고통을 막기 위해 설계된 건 적어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반박합니다. 하나님도 욥에게 반박합니다. 너는 우주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때 하나님은 욥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욥은 겸손과 회개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 대꾸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음을 인정합니다. 히스의 짧은 에필로그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잘못이라고 먼저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혹은 세상의 복잡함에 대해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았다고 말합니다. 이 결론은 놀랍습니다. 그것은 욥이 말한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이 성급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의 씨름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자신의 감정과 고통을 다해 하나님께 정직하게 왔음을 압니다. 욥이 얼마나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몸부림을 통해 이 모든 과정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욥기는 욥이 자신의 건강과 가족과 부를 모두 회복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선행에 대한 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선물일 뿐입니다. 욥기는 의인에게 나쁜 일이 왜 일어나는지 퍼즐을 맞추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도록 권유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 할 때 욥과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단순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다. 이 고통에 대한 질문은 우리도 던집니다. 얼마나 오래니까? How long?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뉴스에 보면은 계속되는 질문이지요.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될 것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위협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얼마나 해야 되죠? 홀로 죽어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욥기서 7장 19절과 시편 13장 1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시편 13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잊어버리지 말고 얼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Show me your face. 그러나 왼쪽에 욥기 7장 19절은 그 기분이 사뭇 다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욥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바다 괴물도 아닌데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잠을 들려 해도 나를 놀라게 깨우시고 꿈으로 나를 두렵게 합니다. 내 고통이 뼈를 깎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도 귀찮으니 날 좀 놓아주세요. 나의 날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아침마다 권징하고 단련하고 제가 침 삼킬 시간도 안 주시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에게 Leave me alone, 날 좀 놓아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는 Show me your face 라고 자꾸만 만나고 싶어 하고요, 욥은 Leave me alone 이라고 하나님 날 좀 관두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How long 이라는 질문,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에 대한 답은 설정된 어떤 시간이 아니죠. 오히려 시간을 정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 예언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확신에 차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이상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소망과 기대에 찬 확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보이는 거짓입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로얄 제사장 기득권층입니다. 바벨론 이방 원수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들어오는 수입이 많습니다. 제사장 권력들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핑계 삼아 왕권과 왕위를 주물럭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기득권층의 정치적 이익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신학적 신념과 기득권 엘리트층의 이권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기득권층은 희망찬 답변을 원했고 필요로 했습니다. 기다리던 하나냐가 바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노말로의 빠른 복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짓 예언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냐와 그 패거리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닙니다. 포로의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자유와 평화를 재빠르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노말로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공식적인 선언과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 사이 서로 엇박자가 언론에 비치고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죽어가는 와중에 양쪽 입장은 다릅니다. 과학적인 모델은 앞으로 몇 명이 더 죽을지 예측하는데 어제 발표에 의하면 10만 명까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 같은 진술을 듣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과학과 팩트가 말해주는 것보다 더 빨리 위기를 벗어나고자 조급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런 미혹의 소리를 선포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 포로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오랜 고통의 시간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손쉽게 노말로 돌아가는 메시지를 바라는 말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짓 정보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개발될 치료약과 백신에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마법이나 기적처럼 우리에게 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게 욥을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게 시편 기자에게 얼굴을 보여줄 그 시점을 자꾸만 연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호로병석에 집어넣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려나이까?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침묵도 하시고 또 가까이 얼굴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다양한 하나님, 지혜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도 광대하신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